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제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사역자를 베드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도 바울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사역자는 디모데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경건한 외조모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교육을 잘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더베에 도착했을 때 그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쭉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교리나 신앙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위쪽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 전서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 배경 지식들을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 여행 동안에 바울과 디모데가 계속해서 함께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를 않았을 겁니다. 잘 배웠겠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교리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런 문장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항상 사도성 논쟁이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었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내가 예수의 사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오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왜 이런 일들을 하냐? 네가 뭔데 이런 말을 나한테 하냐라는 말을 우리도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아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용비 어청가를 배웠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문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독꽃 교코 여름 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말에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히 아는 데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다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소명을 맡기셨다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의 소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택해 주셨고 귀한 소명들을, 성도의 소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소리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의 정체성과 디모데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했던, 그렇게 부탁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것 가르치는 것과 신화들, 끈없는 족보들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 몰두하는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하는 그 에베소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요,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발전했던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그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할 만한 불가사리라고 할 만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너무나 크고 화려해서 그게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탄한 신화들,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말들로 수많은 성도들을 꼬셨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 허탄한 족보는 유대교를 말을 하는데요. 스스로 율법 선생이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변론만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천사라 할지라도 그런 헛된 말씀 가르치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때 에베소나 지금 이 시간이나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온갖 거짓 교훈과 다른 교훈들이 유튜브에 가득하고 넘쳐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계시다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듣다 보면요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들 잘못된 길들을 진리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만 다르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믿음과 지식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말, 자기 생각에 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들을 한번 보시지는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결국은 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말들 아닙니까? 다른 교훈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요 본질이 아니라 주변 것들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은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이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는 것에 그런 허탄한 말들을 하는 것에 흔들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논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들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본질이 뭔지 진짜가 무언지를 아는 것이 거짓을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실을 더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천 수만 가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짜 지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면 위조 지폐를 볼 때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던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권면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교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신학적인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잘못됨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온갖 이단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허탄하고 무익한 논쟁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에 미혹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 가짜에 미혹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이웃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널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져가고 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나무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겉모습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금방금방 넘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삶,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핍박과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과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